위기에 처한 기업을 인수해 자산을 팔아 돈을 챙기는 자본가 고든 개코. 그는 자신이 인수한 제지회사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좋은 겁니다. 탐욕은 인류를 윤택하게 하고 삶, 재물, 사랑, 지식에 대한 탐욕은 고장난 미국 기업들을 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7년에 개봉한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월스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미국 뉴욕시에 있는 미국 금융 증권거래 중심지를 말하는 거죠. 마이클 더글러스와 실제 부자지간인 찰리 슌과 마틴 슌이 출연했는데요. 월가의 주식 중개인과 금융사 직원, 그리고 금융을 주무르는 검은 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올리버 스톤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영화 월스트리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권사에서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버드 폭스는 거물이 되겠다는 꿈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고객의 계좌나 관리하고 있는 신세지만 언젠가 고든 개코 같은 전설적인 거래인이 돼 권력과 부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데요. 정상적인 주식 매매만으로는 큰 재산을 만질 수 없다는 걸 아는 개코는 비상한 수단으로 남의 회사 주식을 매입해 그 수익률을 높여 싸게 인수한 주식을 고가로 팔아서 하루아침에 고액의 부를 이룩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블루스타 항공사의 직원인 버드의 아버지는 건실한 삶을 꾸리는 데 관심이 없는 버드를 걱정하죠. 버드는 아버지의 충고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버드는 수많은 시도 끝에 개코를 만나게 되고 불법적인 내부 거래에 해당되는데도 아버지로부터 들은 블루스타 항공사의 정보를 고든에게 넘겨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개코를 고객으로 관리하게 된 버드는 그를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정보를 모아 전달하고 개코는 버드에게 두둑한 보상과 함께 자신의 애인 데리안을 버드에게 보내는데 거물인 개코를 관리하는 덕에 버드는 자신의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100만 달러짜리 맨션을 사서 호화롭게 치장하는 등 성공의 도취에 살아갑니다. 승승장구하던 버드는 아버지가 일하는 블루스타 항공사의 재정 상황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개코에게 이 회사를 인수하자고 제안하는데요. 효율적인 경영으로 블루스타를 되살리려는 뜻을 갖고 있던 버드는 개코가 단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이 회사를 분할 매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는 개코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영국 금융자본가인 와일드먼에게 모든 대가를 지불할 테니 블루스타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는데요. 한편 개코의 수상한 움직임을 주시하던 금융당국은 버드를 미끼로 삼기 위해 체포하고 버드는 개코와의 대화를 녹음해 금융당국에 전달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버즈 스캔 버드의 사기였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들려드렸고요. 영화 월스트리트는 총성 없는 전쟁터,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권가에서 벌어지는 야망, 사랑, 무자비하고 냉혹한 돈 싸움 등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작품입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아버지가 증권 중개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방면에 생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영화의 이야기는 8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정크본드 내부 거래 스캔들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개봉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이후 미국 대중문화에서 수없이 차용되면서 재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올리버 스톤 감독과 각본을 쓴 스탠리 와이저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여러 월스트리트 관계자들을 인터뷰했고 실제 주식시장, 증권사 내부 등을 탐방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난 사람 중에는 내부자 거래로 당국에 적발된 인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돋보였던 고든 개코라는 캐릭터는 마이클 밀켄과 이반 부스키 외에도 역시 내부자 거래로 적발됐던 데니스 리바인이나 기업 매수 합병의 거인 칼 아이칸 등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버드를 이야기의 중심에 놓으면 월스트리트는 가치관이 확연히 다른 두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버드가 진짜 아버지인 칼을 떠나서 가짜 아버지인 고든에 동조하는 게 영화의 전반부라면 버드가 회의와 깨달음 속에서 진짜 아버지인 칼에게 돌아가는 게 후반부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 중에서 스튜어트 코플랜드의 Are You With Me? 나와 함께 하겠나? 개코가 버드에게 했던 말이죠.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월스트리트는 마틴 쉰, 찰리 쉰 부자가 나란히 아버지와 아들 역으로 출연한 영화로 올리버 스톤 감독은 극중 전화 장면의 주식 거래자 중 한 명으로 깜짝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아버지 루이스 스톤은 대공황 시절 증권회사에 다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영화 월스트리트를 엄격한 직업 윤리를 고수했던 아버지에게 헌정하며 마지막 자막이 올라가기 직전에 이 영화를 루이스 스톤에게 바칩니다라는 자막을 넣었죠. 그런데 이 영화의 제작사이자 배급사였던 20세기 폭스사는 처음부터 고든 개코 역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 영화의 워렌 비티를 원했지만 그가 거절해서 무산됐고요. 스톤은 리처드 기어를 원했지만 그도 출연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올리버 스톤 감독은 스튜디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더글러스를 고든 역에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봉 당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건 고든 개코라는 캐릭터 때문이라는 평가인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뻔뻔하게 대변하고 넘치는 부로 화려한 삶을 살아가며 월스트리트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고든 개코는 이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캐릭터였죠.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담배를 문 채 전화기를 붙들고 욕설을 퍼붓거나 컴퓨터 단말을 바라보며 거래 상황을 쳐다보는 일 중독자였는데요. 이런 개코의 모습은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뉴욕 증시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하루에 3, 4시간만 자고 새벽 4시에 출근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마이클 밀켄이나 거의 밤새도록 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냈다는 이반 부스키의 사례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미국 영화평론가 로저 이버트 씨는 고든 개코보다 차갑고 비정한 캐릭터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 중에서 Trading Begins, 시작되는 주식거래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월스트리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훗날 수도 없이 인용됐던 대사죠. 개코가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그가 눈독을 들여온 텔다 제지의 주주 총회장에서 한 대사인데요. 탐욕은 좋은 것이다. 이 말은 1986년 UC 버클리 경영대학원 졸업식에서 월스트리트 주식 중개인 이반 부스키가 했던 연설문에서 차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가 당시에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탐욕은 나쁜 게 아니다. 탐욕은 건전한 것이고 여러분도 탐욕스러워질 수 있으며 탐욕스러운 자신에게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이 대사는 고든의 가치관을 단박에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이 대사는 미국 영화연구소가 뽑은 영화사상 최고의 대사 57위 가운데 올랐다고 합니다. 신기한 점은 고든 개코라는 캐릭터와 이 대사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월스트리트로 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파이낸셜 타임즈에 영화 월스트리트는 월스트리트를 어떻게 바꿔놓았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당대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월스트리트에 대한 동경을 심어줬고 그들로 하여금 월스트리트에 입성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에 삽입된 곡이죠. 토킹 헤즈의 This Must Be The Place. 이곳이 분명해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엔 영화의 제목이자 주제가 되고 있는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월가라고도 불리고 있는 월스트리트는 뉴욕시 맨해튼 남부에 위치한 거리입니다. 금융기관이 집중되고 여러 고층 빌딩이 들어선 이곳은 식민지 시대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 맨해튼 남부는 과거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지명은 뉴욕이 아니라 뉴 암스테르담이었죠. 네덜란드 정착인들은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과 영국인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정착촌 북쪽 경계에 월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1664년 영국인들이 뉴 암스테르담을 점령해 지역의 이름을 뉴욕으로 바꾸고 1699년 이곳에 서 있던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게 되죠. 월가는 브로드웨이 내리막길로부터 금융행정구 역사 중심지를 통과해 사우스까지 이어지는데요. 월가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소재지고요. 월스트리트라는 명칭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지역을 지리적으로 일컫는 이름이 됐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금융 세력을 말할 때 월스트리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월스트리트의 건축 양식은 일반적으로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한 도금시대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시각예술 디자인 양식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출현한 아르데코의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는 페더럴 홀, 월스트리트 14번가, 트럼프 빌딩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 40번가, 그리고 브로드 스트리트 코너에 뉴욕 증권거래소와 같은 대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The Tall Weeds, 자라난 잡초, 영화 월스트리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월스트리트는 1,500만 달러로 제작이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제작비 3배 정도 벌어들였습니다. 증권가의 냉혹한 검은 손을 열연한 마이클 더글러스에게 1988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과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이죠. 2003년 미국 영화연구소 AFI는 고든 개코를 영화사상 최악의 악당 24위로 꼽았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월스트리트 중에서 브레이크업. 데리안과 헤어진 버드 들려드립니다. 버드가 개코에게 복수하겠다고 하자 데리안은 그렇게 되면 지금의 자신도 없어질 거라며 버드의 곁을 떠나죠.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월스트리트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월스트리트를 흥미롭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걸작품이다. 마이클 더글러스 생애 최고의 명연이었다. 탐욕은 좋은 것이다. 주식시장에 관한 최고의 영화다. 돈과 도덕을 생각해볼 만한 명작이다. 금융 관련 영화 중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는 작품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뉴욕타임즈 평론가는 월스트리트는 돈의 색깔, 뉴욕 중심지, 불완전한 기초로 번쩍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올리버 스톤 감독의 연출로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에게 바치는 영화 월스트리트는 평소처럼 과장된 강렬함을 보여준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속에서 개코가 버드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Blue Horseshoe Loves Anarchist Deal. 주식거래 암호화도 같은 말입니다. 영화 월스트리트 중에서 아나코스틸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생을 한국 노동자로 살아온 버드의 아버지 칼 폭스는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는 일한 만큼 벌고 번 것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확고한 윤리관을 가진 인물인데요. 영화 후반부 개코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향하는 아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쉽게 벌 수 있는 돈을 쫓지 말고 무언가를 만들어라. 다른 사람의 것을 사고파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뭔가를 창조해라. 고든 개코는 버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네. 난 소유할 뿐이네. 돈은 잃거나 생기는 게 아니라 도는 거야. 마술처럼 여기 있나 싶으면 저기에 있지. 영화 월스트리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개코의 심부름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했던 버드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 증권거래 조작 음모와 내부자 정보 위반으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개코와 버드는 만나는데요. 개코는 그동안 키워준 것도 모르냐며 버드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개코는 버드에게 자신과 닮았다고 이야기하죠.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월스트리트에 삽입된 곡이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Fly Me to the Moon. 달에 날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듣고 오시죠.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You.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금융가의 이면을 잘 보여준 영화 월스트리트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월스트리트 중에서 이 영화를 맺는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금방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 패스트푸드라고 하고요. 반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드는 음식을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데요. 이 슬로우 푸드를 뜻하는 한국말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정성 음식이에요. 온갖 힘과 노력을 다한다는 뜻을 가진 정성. 그런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라면 정성 음식 한 그릇에 행복함은 덤으로 받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입니다. 오늘 첫 곡, 실제 초중 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불렀던 보니엠의 행복의 노래 해피송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매일 축축 처져 있어요. 우린 춤이 필요해요. 모두들 밤새도록 춤을 추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래를 불러요. 라는 가사의 해피송은요, 이 지루한 학교 생활에 활력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매개체로 춤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1960년 히트곡들 중에서 오늘 들어볼 다음 곡 역시 춤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추고 어울리더라도 마지막 춤은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라는 곡인데요. 4명의 흑인으로 구성된 남성 그룹 드리프터즈가 1960년에 발표해 큰 인기를 끌었던 곡이에요. 이 그룹의 이름인 드리프터즈라는 단어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룹의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이 팀은요, 1953년에 결성된 이후로 팀 멤버가 자주 바뀌면서 정착되지 못한 그룹의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눈길을 주는 그 사람과 그 어떤 춤이라도 출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당신을 집에 데려가는지 잊지 말아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춰요 라는 가사에 Save the last dance for me. 드리프터즈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You can dance every dance with the guy who gives you the eye. Let him hold you tight. You can smile every smile for the man who held your hand beneath the pale moonlight. But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Oh, I know that the music's yes, fine like sparkling wine. Go and have your yes, fun. Laugh and sing. Yes, I know. But while we're apart, don't give your yes, heart to anyone. But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Baby, don't you know I love you so? Can't you feel it when we touch? I will never, never let you go. I love you oh so much. You can dance,
you can dance.
Go and carry on till the night is gone and it's time to go.
You can dance.
If he asks,
you can dance.
If you're all alone, can he take you home? You must tell him no. Cause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y the last dance for me.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y the last dance for me. Say the last dance for me. Say the last dance for me.
밝은 멜로디에 비해서 가슴 아픈 가사를 담고 있는 곡이죠. 이 노래에는 슬픈 사연이 또 얽혀 있는데요. 이 노래의 남자 주인공은 가수이자 작곡가 덕 포머스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 그 때문에 이 목발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는데요. 1957년 그의 결혼식에서 그는 자신의 신부, 특히 이 신부는 브로드웨이의 여배우였고 춤을 아주 잘 추는 무용수였어요. 이 신부에게 다른 하객들과 마음껏 춤을 추라고 권하면서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처연하고 씁쓸했던 순간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경을 담아 쓰게 된 곡이 바로 이 곡 Save the Last Dance for Me였습니다. 이 Brothers 4의 그린필즈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발라드와 컨트리 음악들이 히트했던 1960년 마틴 로빈스의 엘파소부터 드리프터즈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까지 3주에 걸쳐서 들어봤어요. 그 해에 사랑받았던 피아노 연주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피아노 연주자로도 유명했던 플로이드 크래머는요, 솔로 연주자로도 성공을 거뒀지만 수많은 가수들과의 협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가 함께 음악 작업을 했던 가수로는 엘비스 프레슬리, 짐 리브스, 에벌리 브라더스, 로이 오빈스와 같은 이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었어요. 이처럼 피아노 연주자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플로이드 크래머의 1960년 히트 연주곡 마지막 데이트라는 뜻의 Last Date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매년 2월은 미국의 흑인 역사의 달입니다. 이 달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의 달이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아프리카계 시민들이 각 분야에 걸쳐 이루어놓은 업적과 역사에 끼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남긴 인물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흑인 여성 최초의 항공기 조종사 베시 콜먼입니다. 베시 콜먼은 용감한 베시, 여왕 베시 등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여성과 흑인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녀의 유산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시 콜먼은 1892년 텍사스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프리카계, 아버지는 흑인과 아메리카 인디언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베시의 남매는 모두 12명이나 됐고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어머니 수존 콜먼은 가정부로 일했고 아버지 조지 콜먼은 소작농이었습니다.
베시가 9살이 됐을 때 아버지는 인종차별이 싫어 조상의 땅으로 간다며 오클라호마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텍사스주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베시는 어머니와 함께 목화밭에서 일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도 해줬습니다.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베시 콜먼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매우 종교적이고 근면한 어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베시는 학교를 다녔지만 6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오가야 했습니다. 약간의 돈이 모아지자 베시는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흑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업료를 계속 낼 수 없어 불과 한 학기 만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23살이 됐을 때 베시는 두 오빠들이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갔습니다. 베시는 그곳에서 네일아트, 즉 손톱 미용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오빠들로부터 프랑스에서는 여자들도 비행기 조종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베시는 비행기 조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베시는 마치 새처럼 하늘을 나는 자신을 상상하며 조종술을 배워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에는 흑인 학생을 받아주는 비행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시는 유럽으로 가기로 하고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되지만 좀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모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베시 콜먼은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북부 지역에 있는 유명한 항공학교 에콜 다비아시옹 데프레레 카드롱에 들어갔습니다. 콜먼은 날개가 위아래로 두 개가 달린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7개월 동안 비행 교육을 받은 콜먼은 1921년 프랑스의 국제항공연맹으로부터 국제비행사 자격을 땄습니다. 국제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받은 세계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된 것입니다. 조종사가 된 콜먼은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언론, 특히 흑인 언론들은 베시 콜먼에게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댈러스 익스프레스 신문은 그녀에게 어떻게 비행기 조종을 할 결심을 하게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콜먼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여성과 흑인도 항공기 조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보지 않고는 진짜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콜먼은 곧 누구든지 조종사로 살아갈 만한 수입을 올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콜먼은 먹고 살려면 조종 기술을 더 익혀야 하고 공중에서 더 교묘한 재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22년 콜먼은 다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조종사들로부터 약 4개월 동안 고개 비행을 비롯한 더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콜먼은 뉴욕에서 처음으로 관중들에게 자신의 재주를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에어쇼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콜먼은 비행기 몸체를 돌리면서 나르기도 하고 공중에서 엔진을 껐다가 착륙 직전에 다시 틀기도 했습니다. 관중들은 그의 재주에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미국 내 다른 여러 도시에서 벌인 묘기 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베시 콜먼은 자신이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콜먼은 미국의 흑인 항공학교를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었습니다.
콜먼은 조종사가 된 지 2년 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에어쇼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비행기는 추락하고 콜먼은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부상도 콜먼의 비행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콜먼은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시카고로 돌아가 항공학교 설립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열었지만 지속적인 재정 조달이 안 돼 그나마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콜먼은 다시 비행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1925년 콜먼은 고향인 텍사스로 갔습니다. 과거에 목화를 따고 미용사 보조를 하던 여성이 이제는 세계 유일의 흑인 여성 조종사가 돼 돌아온 것입니다. 프랑스어도 구사하는 인테리 여성이었습니다. 베시 콜먼은 교회, 극장, 흑인 학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강연도 하고 자신의 비행 장면을 기록한 영화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비행기를 사기 위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습니다.
콜먼은 항공학교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지아, 플로리다주 등에서도 에어쇼를 계속했습니다. 콜먼은 플로리다의 잭슨빌에서 큰 에어쇼를 준비했습니다. 이 에어쇼는 콜먼을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탑승할 비행기는 바로 콜먼 자신이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윌스라는 젊은 백인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몰고 잭슨빌로 왔습니다.
그러나 중고 비행기인 JN4 제니호는 중도에 고장을 일으켜 두 번이나 내려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수리한 다른 조종사들은 그런 비행기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1926년 4월 30일 에어쇼의 날, 콜먼은 안전벨트나 낙하산 등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은 채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아래를 넓게 내려다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윌스가 조종하는 비행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약 1000m 고도로 솟아올랐을 때 갑자기 조종간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연장 하나가 엔진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거듭 회전을 했습니다. 당시의 비행기는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콜먼을 붙잡아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콜먼은 밖으로 튕겨져 나가 땅에 떨어지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4살이었습니다. 조종하던 윌스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지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역시 사망했습니다. 에어쇼를 지켜보는 수천 명의 관중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비행기가 너무 낡았고 안전한 기종이 못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콜먼의 일생을 짧았지만 그것은 흑인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는 생애였습니다. 콜먼에게는 오직 하늘만이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흑인들에게 넓은 세계를 향한 문을 열어주려 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민간 항공학교에서 흑인 학생을 받아들인 것은 1939년에 가서야 실현됐습니다. 흑인 조종사들이 전투에 참여한 것도 2차 세계대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여성이 처음으로 군 조종사가 된 것도 1980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1931년 시카고 조종사협회는 매년 콜먼의 묘지 상공을 추모 비행하는 연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1977년 미국 여성 조종사협회는 베시 콜먼 항공클럽을 결성했습니다. 1995년 미 우정국은 콜먼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그녀가 이룩한 성과를 되새겼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흑인 여성 최초의 항공기 조종사 베시 콜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3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kHz로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kHz로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10, 1204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